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간에 다섯 분이 새로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이실 텐데, 제 페이스북 친구 가정이시고요. 네, 페이스북이 참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몇 분한테는 제가 온라인 친구신데 오프라인에서 몇 번 뵀다고 말씀, 한 번 뵀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도 갑자기 놀라게 찾아와셨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셔서 감사하고요. 외사촌은 지금도 되게 외로워 보이시는데 잘 부탁해요. 합시다. 오늘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숙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 가지 성숙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설교하기를 공감의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인 성숙을 얘기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직면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성숙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안케스 조사할 때 얘기했던 그 세 번째 얘기를 아마도 오늘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성의 성숙. 그래서 저는 지성의 성숙이라는 단어보다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하는데, 통찰력, 지적성, 지성의 성숙에 대해서 오늘 성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감의 성숙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감성을 간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내 자신이 상처 있거나. 근데, 세 개 중에 하나의 미성숙함, 제일 내가 편한 건 이거죠. 내가 공감의 사람이지 못하면 나는 크게 불편한 걸 못 느껴요. 천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로 상처를 주죠. 하지만 정서적으로 내가 정서적 큰 결핍감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직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직면하지 못하는 건 도망가는 나약한 의지를 갖게 된다고 했죠? 내 인생의 문제를 진짜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내 것들을 반복적으로 외면하며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능한 지성은 뭐에 대한 것일까요? 무능한 지성, 통찰력 없으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내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생각이 별로 없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던가, 무슨 일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잘 되지 않든가, 아니면 결정대로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되게 후회스럽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러실까라는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든가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로 불려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냥 쭉 생각해 보시게, 난 평소에는, 이분들은 보통 평소에는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면, 난 생각이 없어. 나는 맑은 머리로 살아가. 마치 자기가 불교에서 얘기한 어떤 득도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난 맑은 머리를 갖고서 난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슨 일만 생각하면 누구보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복잡해.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어때요? 그래서 어떤 판단들을 내리는데 그 판단이 어때요?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 판단의 결과로 삶에 이질어지는, 삶이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찰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그 일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출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안 좋은 일의 10%는요, 여러분들의 태생 때문에 일어납니다. 잘못 태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얼굴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일정한 은사와 재능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불편함의 10%는 태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편함의 10%는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맞이한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상태,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상태. 사실 현재 취업난의 큰 의미는 요즘 대학생들이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맞이하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졌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국가경제가 어렵고, 여러분들 인생에 겪는 어려움의 10%는 환경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겪는 어려움의 80%는 한 살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했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명언이에요. 성경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살부터 지금까지 했던 선택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의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통찰력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통찰력의 미숙함.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은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통찰력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저분 되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은사가 되게 있어. 저분은 되게 통찰력 있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통찰력이 있다는 걸 되게 어떠한 특정한 지적 훈련을 많이 받았다든가, 저처럼. 지적 훈련을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되게 정보량이 많다는 거.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또 어떻게 그런 걸 아니? 그럼 어디서 배웠니? 어디서 들었니?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A, B, C, D가 딱딱 맞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그렇게 됐다는 거구나. 이 말을 들으니까 쫙 정리가 된다. 이런 게 통찰력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현대 지성에서. 그러니까 통찰력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인을 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은 현대 지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깁니다. 현대 지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대 지성에서는 이런 정보량의 많음과 논리적인 훈련이 잘 되는 것을 마치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정보량이 많고 논리적인 설명이 잘 되는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잘 포장할 줄 아는 거지 그 의견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견을 상대방에게 잘 포장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것은 그 의견 자체가 정말 맞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통찰력이 없으면 인생이 왜곡됩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전체 인생의 방향과 발걸음들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특정을 향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쵸? 그럼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찰력은 현대지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논리적 훈련이 잘 되든가 그 사람이 정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학식이 많은 어떤 교수보다 어떤 농부가 굉장히 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장의 책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보량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보다 그냥 담백한 개인의 삶은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큰 통찰력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저술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라고 표현되는, 그렇죠? 그 원래 수도원에서 식사를 만든 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점점 확고해졌죠. 그분은 학습수사,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수사가 아니었어요. 일을 하는 수사였습니다. 근데 원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의 통찰력에 부딪히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유명한 힌두 사원이 있는데 그 힌두 사원의 앞에서 사원 앞을 쓰는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살아오셨고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힌두 사원에서 사람들이 그 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부에게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담백한 일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엑기스들을,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가 너무나도 통찰력 있게 문제 핵심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자가 된 청소부, 그 사원의 안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그 사원에서 가장 유명한 성자가 되었던 이야기가 적혀있는 있습니다. 통찰력은 뭐에 대한 거예요? 통찰력은 기준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풀어내는가 하는 것이 통찰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제가 굉장히 통찰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즌이 있어요. 제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지적으로는 되게 훈련이 잘 돼 있고 난 정서적으로 조금 약해. 내가 심지어는 뭐 이 전전교에서는 그런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난 지성적으로는 좀 강한데 난 정서적으로 좀 약한 것 같다. 지성적으로 강하다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요즘 전 논리적인 훈련이 좀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난 내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하지 않은 시점에 내가 매번 참 바른 선택들을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건 통찰력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매번 제가 하는 선택을 논리적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량으로 이 선택을 정당화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했던 거죠. 특히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그치?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내 선택에 확신이 있었지만 좀 지나 보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들을 한 적이 있고요.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나 하나님이 진짜 섭리하셔서 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걸 사용하셨던 거지. 사실 그 순간순간에 내가 했던 판단과 계획의 선택대로 뭐가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난 그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난 그때 통찰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오해에서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들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근 3년, 5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바른 결정들을 해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생활을 결정하고, 내가 오늘의 직장을 결정하고, 오늘의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오늘의 삶의 스케줄과 어떤 기회들을 맞춰서 내가 무엇을 결정인가 할 때 내가 돌아보니 참 일관되고 바른 결정이었습니까? 혹은 내 결정들은 사실 갈짓자로 흔들렸는데 매번 내가 정당화의 작업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통찰력을 삶을 살아온 것처럼 혼자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야 될 때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찰력, 삶에서 바른 생각, 바른 기준을 갖고 있고 바른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결론을 내는. 여러분, 통찰력은 좋은 결론으로 인도하는 결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그 믿는 대로 선택해서 그 믿는 것들에 대한 선택의 책임을 지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통찰력이 없기로 가장 대명사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의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좀 부탁을 드렸죠. 고린도전서를 좀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한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오늘의 설교의 전체적인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시니까 또 요즘에 이번 주에 당장 어제 읽지 않으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최근에 고린도, 최근 한 5년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나오네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쯤에 나오는 거죠. 어떤 한 아들이 자기의 아비의 아내와 관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자기 아비의 아내와 이 아들이 사귀게 된 부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별 교회 내 문제인식이 없이 지나갔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되게 황당한 에피소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화를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보다도 더욱더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그렇죠? 문화적 번성, 그리고 어떤 로마 문화적인 번성, 현대 문화적인 번성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는 현대 문화적인 번성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성적 자유를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인데 부인을 하나 들고 둘 들고 셋 들고 넷 들고 다섯 여섯쯤 되면 여섯은 나랑 나이가 비슷해지거나 또 아래이거나 조금 위던가 이런 식으로 이걸 엄마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그 시점이 생기지 않고 너무 내려와 버리는 시점. 그렇죠? 이게 훅 위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그러시니까. 근데 뭐 스토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대충 아름답게 로맨스로 치장해 봅시다. 사실 팩트가 그렇진 않겠지만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새로운 분이 들어왔는데, 어우, 되게 이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2살 동생이에요. 어머니! 2살 동생인 어머니. 근데 아버지가 젊어서 잠깐 데리고 결혼을 해놓고는 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젊어서 잠깐 그러다가 아버지는 또 어린 여자라고 좋다고 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경 쓰이는 정서적인 교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기 뒷방에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아들이 가서 이제 챙겨줘. 어머니 밥도 좀 챙겨주시고, 농담도 하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들고, 뭐, 친하게 지내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지의 8째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쿨하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된 거예요. 그쵸?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판단이 나온 거죠. 이제 저 아버지의 부인으로 교회 다니셨던 분이, 이제는 아들의 부인으로 교회 다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재미있는 장면이 뭐였죠?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습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쭉 11장을 읽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저도 가운을 입고 되게 경건하게 그 11장의 내용들을 고린도 성찬의 의미가 뭔지 읽어내려가지만 사실 그 내용을 바울이 왜 쓴 겁니까?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무슨 얘기가 나오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성찬식에서 술 취하게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찬식에서 많이 먹고 배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굶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싸왔던 모양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각자 포도주와 음식을 싸왔어서 그 싸온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겸해서 성찬을 합니다. 원래 원시적인, 그러니까 최초의 성찬식은 식사를 겸했잖아요. 예수님께 식사를 하시다가 성찬의 떡을 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다 싸와서 같이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은 좋은 걸 싸왔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많은 걸 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간 거예요? 도시락처럼 간 거죠. 그렇죠? 지가 쌓아서 지가 먹다 보니까 못 싸우는 가난한 자는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분들이 또 어떻게 싸우셨어요? 많이 싸우셨죠. 우리 집 와인 까고 얘네 집 와인 까고.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취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찬식을 왜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종교적으로 재미있는 이슈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에서 얘기할 때 많이들 오해하는, 많이들 여자분들 분노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탁 쳐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되게 열받아, 그쵸?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되게, 여자분들이 되게 격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쵸? 앞뒤를 읽어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시추에이션이?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언하신 분들이 자부심이 너무 대단하셔서 예언이 최고예요. 설교 같은 건 그냥 하는 거죠, 그쵸? 예언이 최고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 하나님이 나 안에, 뭐 하나님인지 어떻게 할지 내 안에 어떤 예언의 영이 임하면 벌떡 일어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진행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용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쉬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좀 해보려고 좀 민정이 갑자기 하나님께 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은혜부로다면서 여기서 방언이 쳐 터지고, 이런 막 얘기하는 막 그런 거죠. 그걸 되게 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바울은 난장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럼 좀 예배 끝나고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들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로마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죠. 그렇죠? 로마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얘가 예전에 성경공부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300 보시면요. 맨 카르타고 이런 데 그 뭐지 그게? 카르타고 아니라? 아, 스파르타. 그렇죠? 스파르타. 아, 그래요. 진짜 우리는 통찰력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버퍼되는 거 봐. 3초 만에 나오네. 하여튼 스파르타 이런 나라 얘기 들어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나가기 전에 뭐가 제일 최고예요? 신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신이 이것을 허락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근데 신관의 얘기를 들으려면 신관의 얘기 중에 메인 신관이 얘기한 게 아니죠. 누가? 여사제. 그러니까는 영을 받은 여사제가 막 이렇게 영에 취해서 하는 얘기가 신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대 종교에서는 누가 대빵이에요? 누가 대빵이에요? 일단 이 영을 받은 여사제가 대빵이에요. 그렇죠? 장로들도 옆에 서서 그분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갖고 설명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구도를 갖고 온 거예요? 그 고대 고린도 일반 종교에서 쓰던 종교 개념을 그냥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사제가 대빵이에요. 그럼 누가 교회 내에서는 여사제랑 제일 비슷한 게 누구예요? 예언 받은 여자가 제일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추앙하는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자부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봐요. 고린도 교회 재밌는 교회죠.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 중에는 얘는 원래는 아버지 부인이었는데 오늘은 아들 부인이네. 오케이. 그래 괜찮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일어나서 막 갑자기 얘 예언하고 아 그럼 난 잠깐 쉬어야 되고 얘 또 예언하고 난 잠깐 쉬어야 되고 막 방언 터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게 끝내고 그거 끝나면 또 갑자기 싸우신 거 이렇게 바리바리 까시더니 막 드시고 취하시고 막 저기서는 배고파서 굶고 가고 막 성찬식인데 목사님 저한테는 떡이 안 돌아오는데요. 네가 안 싸웠으니까 그렇지 하면 또 그냥 그러십니까 하고 집에 가고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인 상태에서 평일에는 또 무슨 일이 붙었어요? 둘이 법정 송사가 붙었대죠. 얘랑 지금 법정 싸움이 붙었어요. 그쵸? 법정 싸움이 붙어서 뭐 고소를 하는 고소를 받았네 민사로 가는 형사로 가는 막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그쵸? 그리고는 모여 앉아서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을 해. 무슨 토론을 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믿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이거에 인류 역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엄청난 토론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저쪽 구석에서 모여서 토론을 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엄청난 교계 이슈고 교회 이슈고 그게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야. 그죠? 아 진짜 여기서 목회하기 진짜 힘들었겠죠. 다행이야.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굉장히 일일이 하나하나 대꾸를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그 대꾸와 설명을 다 합쳐보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판단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야 이게 왜 판단이 안 돼?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게 판단이 안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아 바울 입장은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왜? 아 중요한 교회적 이슈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랑 이방인과 결혼해도 되냐는 중요한 교회적 이슈를 토론하면서 자기가 이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은사, 예언도 받았고 방언도 받았고 막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단기간에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교회 지도자라고. 그래서 엄청난 부귀와 명예를 받았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맨날 매맞는데 니들은 참 잘났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이런 식의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기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보기엔 이 사람들이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판단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보시기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딱 열고 들어왔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이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상하지, 진짜. 이렇게 놀라신 분들 있겠지만 하여튼 들어왔어요. 크게 웃지 마, 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러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이상하게 되어졌을까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원래 쓰던 기준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요, 원래 쓰던 기준을 계속 쓰면서 종교라는 껍데기만 취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기괴한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기괴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 쓰던 기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월성 기준이라는 게. 현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아, 보통 이제까지 고린도 종교가 그랬으니까 여기도 그렇겠거니. 그쵸? 보통 고린도 종교에서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는 축제라는 게 원래 술 취하도록 먹고 갖고 와서 노는 거였으니까 성찬식도 그런 것이었겠거니. 그쵸? 그냥 요즘에 트렌드가 아버지의 막내 부인 정도랑 재혼하는 걸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게 트렌디하고 열린 사고방식인 것 같으니까 우리도 뭐 그런 사고방식대로. 그렇죠?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건 뭔 먹어야 되냐, 뭔 안 먹어야 되냐, 이건 하면 되냐, 이건 하면 안 되냐라는 어떤 행동 양식의 하나의 법칙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자꾸 그런 법칙을 추출하려고 하고.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다 읽어보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얘기 먹지 말라. 원래 먹어도 되는데, 예, 이렇게 남들이 봐서 상처를 받으면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난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사실 원래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먹으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이상하게 얘기해요. 야, 결혼하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결혼을 해. 너 정욕에 불 붙니?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결혼한 애들은 다 정욕에 불 붙는 애들이? 응? 어쩔 수 없지. 혼자 있는 게 좋아. 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러는데 본인이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이혼해. 이혼할 수 있잖아. 어,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묶으신 건 사람이 못나는 건 또 이혼하라고 그러네? 근데 걔가 그냥 같이 살자고 그래? 그럼 같이 살아. 아,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거 하지 말라. 바울은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들의 비유는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 하나 정하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쓰는 사고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종교에서 쓰던 사고방식이랑 같다는 거죠. 더 깊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높아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손해보기 싶고. 그렇죠? 손해보기 싫으니까 법적 손상까지 가는 거죠.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나 어떤 여자면 어떻고 어떤 사람이면 어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즐거운데. 그렇죠? 높아지고 싶으니까 내가 은사 좀 있으면 그걸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교계 지도자면 큰 명예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량이 적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정보량이 적은 것과 논리적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이 사람이 원래 일반인들이 쓰던 기준. 나는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동시대의 사고방식을 사용한다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동시대에 그런 문화를 썼다는 것에 있습니다. 동시대에 그런 문화를 썼는데 그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줄 알아요? 복음의 원칙이 고린도 교회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가 느끼는 그 우스꽝스러움의 감정의 근원이 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이, 내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웃기게 보이는 것이 동시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웃기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은 바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웃기게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거꾸로 봅시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좀 희화해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가 꼭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희화해 보죠. 성찬식을 예를 들어 보죠. 성찬식을 원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진심을 담고 고백을 담아 너희가 내 살과 피로 내 생명이 네가 진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네가 그 사랑을 느낀다면 네 심령이 변화될 것이다. 성찬식의 고백 아니에요? 근데요, 이 재미있는 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시대의 교회에서는요, 원래 둘러앉아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뗐던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황금잔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황금잔에 요만큼 넣습니다. 떡도 요만큼 하고요. 그리고요, 엄숙한 음악을 깔고 그 두 개를 먹으면 먹는 순간 내 죄가 쫙 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 어떤 가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황금잔에 담겨있는 일정한 자결을 갖춘 자가, 그 자결은 세례죠. 자결을 갖춘 자가 그걸 먹으면 그 먹는 순간 죄가 싹 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먹어줘야.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찬식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보이진 않을까요? 우리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게 목숨 걸죠, 우리도.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냐? 쓰면 되냐, 안 되냐? 아, 이거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저. 아, 진짜.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토요일에 결제하고 주일날 배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토요일에 결제하고 주일날 배달되는 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토요일에 사서 갖다 놓고 주일날 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자판기는 되느냐? 택시비는 되느냐? 내가 교통비는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내가 차가 없으면 올 수 없어서 교통이 된다고 하면 내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피자 한 조각이 먹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 라는 쪽과 국수만 먹고 버티라는 쪽과 엄청난 교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교회를 돈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술, 담배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이혼이 죄냐 아니냐. 목숨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하고 먼지 걸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슈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창조 진화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하죠. 창조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 진화론에서 지나치게 많이 얘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창조했던 그 감동은 잊어버리고 그건 감동에 대한 이야기,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 창조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그때 화석이 있네 없네 뭐 연결구가 있네 없네 태초에 뭐가 있었네 없었네 뭐 HO층이 있었는데 오존층이 어쩌고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나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제3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죠?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돼, 먹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필요한 시도로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되게 비상식적인 세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그렇죠? 세습을 하질 않나, 무슨 횡령 갖고 결례 들어가질 않나. 이렇게 목사님들 요즘에 신문 나오시는 거 보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본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제가 딱 보기에 목사인데 별로 목사같이 안 생겼으면 이런 류의 목사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무슨 목사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힘든 사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뭔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문제와 이 감정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고요. 교회적인 판단. 그러니까 내가 술 먹니 안 먹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니 하지 않고 있니, 내가 어떤 불신자와 결혼하니 신자와 결혼하니, 이런 교회적 관심의 이슈들에서 뭔가 접근하면서 그 관심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준 경우들이 굉장히 강하죠. 좀 고민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얘기하자는 거, 제 자신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통찰력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비웃다가 뒤에 뒷맛이 씁쓸해지는 이유는 그 통찰력 없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이슈에 견해를 갖고 있고 일정한 종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디스커스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의 부재. 자기가 진짜 어떤 기준을 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치를 몇 가지 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진짜 무슨 기준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인식 부재입니다. 두 번째, 기계적인 접근. 그러니까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꾸 인생을 OX 퀘스천을 풀려고 합니다. 이건 OX 퀘스천이 아닙니다. 제3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것,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먹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OX 퀘스천을 풀려고 하는 태도. 기계적인 접근. 왜요? 그게 쉬우니까. 왜 그렇게 풀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인생의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한테 축복해 주겠지라는 결론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계적인 접근. 세 번째, 실제적인 무능. 자기 인생에서 사업을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연애를 할 때 일반인들과 새로운 류의 가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가치관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적으로는 판단해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독자적이고 명확하고 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 문제에서 얘기할 때, 제사 음식 먹는 문제에서 얘기할 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먹으라 먹지 않으라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먹는 것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네가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네가 먹는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타인이 그것 때문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갖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하지 마.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네가 진리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한 가지 기준을 계속 씁니다. 무슨 기준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진정한 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뭐가 좋은가? 나라는 사람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뭐가 좋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라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통해서 예배를 바라보고 성찬식을 바라보고 교회적인 관계를 바라보고 영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잡혀있는 그 기준 하나로 바울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세속에서 들어온 이 사고방식과 저 사고방식과 저 사고방식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제3식에서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결혼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음란한 문제에서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하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찰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왜 생각이 나는지 않습니까? 기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잘 보이고 싶고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겠는데 그리고 내가 안정적이도 해야 돼. 이 네 가지 기준을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위치가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답이 없습니까? 기준이 네 개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네 개면 원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죠. 기준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이 없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한꺼번에 쓰고 그러니까 인생은 말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만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슬프고
슬퍼서 생각을 못하겠고, 그러면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근데 또 일이 생기고, 억지로 생각하니까 복잡하고, 복잡한데 기준이 많으니까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선택을 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갑자기, 뭐, 내면을 내려놓는 법, 이런 거 보고, 뭐. 생각 멈추기, 뭐, 이런 거 하고. 창문에 기대서. 그렇게 생각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 건데? 그럼 다른 기준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준입니까? 바울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쓰고 계십니까? 일정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어떤 교리적인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신학적인 정보량을 갖고 있다. 내가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기준을 쓰는 사람들의 그 심플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의 기준을 쓰는 사람. 아, 내가, 이거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 이력서를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내가 아프지만 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편하고요.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게 하면 저 사람들이 상해요. 이렇게 맞게 하면 저 사람들이 움츠러져요. 저 사람들이 외면받아요. 그럼 맞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의상제는 먹어도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쵸? 내가 조금 더 덜 성공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돌아가더라도 그게 타인에게 유익하다면 왜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향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가치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 심플함. 여러분, 이 심플함을 여러분 인생을 리스캔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심플함이 없을 때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고린도교회를 보거나 스스로 보거나 전혀 우스꽝스럽다고 못 느꼈어요. 왜요?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요, 그 다들 그러고 있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스꽝스럽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객관의 시각을 갖는다면,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이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 그 시기가 후회될 수 있다. 그 선택이 후회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일관된 기준을 갖고자 하십시오. 바울이 썼던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몇 시간 잘지를 결정하십시오.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결정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내가 이 취미생활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하십시오. 내가 뭘 시작해야 되는지 결정하십시오. 내가 뭘 멈춰야 될지 결정하십시오.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는 통찰력입니다. 그렇죠? 아까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자에 대한 청소업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량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통찰력은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리는데 그 사람은 그 기준을 유지해내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식당 일을 하나님께 영광드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을 더 잘 만든 건 아닐지라도 그 영성을 더 새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도 그에게 가서 오히려 배워야 되는 그 영성, 그 영적 통찰력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을 봅시다. 어떻게 이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통찰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력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에요. 아, 어려워. 진짜? 통찰력 없는 그런 분은 그리스도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과 다르게, 그렇죠? 은사 좀 받았다고 뻗대고 다니고 돈 좀 있다고 술 취해서 교회에서 먹는 이 성도들과 다르게 왜 바울은 통찰력이 있었나요? 바울에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기준을 깊게 세워진 이유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쵸? 여러분, 통찰력이 생기려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뿌리박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통찰력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지적 영성.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이 내 안에 깊이 동의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이 깊이 동의되지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 기준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기준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요, 태장도 맞았습니다. 물에도 빠졌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병에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를 깊이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신다면 내가 옛날에 어떤 체험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여러분은 천국 가서 보실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한 거 나중에 욕먹을 겁니다. 넌 잘했냐라고 저에게 하실 거예요. 너도 뭐 우스꽝스럽다고 하실 거예요.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 깊이 주를 만남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언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단 내가 받은 예언을 더 쳐다본 거잖아. 그쵸? 그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죠. 왜? 세속적인 사고방식. 나도 옆 동네 종교에서 되는 여사새처럼 잘 나가는 건가? 라는 그 세속적 사고방식이 더 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 깊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더 깊은 주를 만나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게 이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는 통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량이 취했던 사람이에요. 시대정신에 물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직접 고민해서 알아보고 숙고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느끼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주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주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주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깊이가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한 가지에 동의합시다. 내가 주를 아직 깊이 만나지 못했군요. 내가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내 가장 뿌리가 될 만큼 내가 주를 깊이 만나야 될 텐데.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을 통찰력 있는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전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곧장 전도행을 떠난 것이 아니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2년 동안 처박혀 있었습니다. 뭐예요? 숙고의 작업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행동 방침이 나오기 어렵죠, 그렇죠? 왜요? 그러면 이 기준을 이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잠언 1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공의와 정의와 실천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죠? 공의는 뭐예요? 이 말했던 기준이죠.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정말 맞구나 이 기준.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 봉착합니다. 봉착합니까? 주님은 정말 맞는데. 그럼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건 뭐냐에 봉착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알았던 건 뭐냐? 유대교는 뭐냐? 구약성경은 뭐냐? 봉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해석적인 뷰와 자기가 새롭게 알았던 기준을 통해서 재조명된 해석적인 뷰를 맞춰내는 작업을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랍에서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숙고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잠언에서는 이걸 공의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는 하나 딱 서 있는 기준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각각의 삶에 영향해서 어떤 체계가 돼서 기준이 되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를 얻은 사람이 숙고를 통해서 정의를 얻는 것. 그렇죠. 근데 약간 여러분 이 과정 꼭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약간 이걸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교회 저 어릴 때 뭐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만 다녀서 요즘 한국교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의가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곧장 이제 액션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곧장 액션. 뭐 전도해. 그렇죠? 선교해.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해. 그렇죠? 일단 결단하고 곧장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입학하면 졸업이에요. 너 대학 합격했어. 야, 너 이제부터 서울대생이야. 이제 졸업해. 어디 가서 서울대생이라고 하도 다녀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온 건 이젠 이걸 시작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님의 기준을 깊이 동의했으면 이젠 시작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예수 만난 건 하루고 광야에서 산 건 2년이에요, 여러분. 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 스코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갖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갖고 있는 건 조명받음입니다. 바울은요, 성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은 공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얘기해요. 그치? 내가 더 이상 화내면 고린도 중서가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쵸? 왜냐하면 전서가 있고 한 번 더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전서도 톤도 그렇게, 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서 듣고도 이 사람들이 건방지게 계속 그랬나 봐요. 그래서 중서에 아마 엄청 욕을 했겠죠. 바로 성격이 있으니까 막 다 죽여버린다고 막 했을 거예요. 니네들 다 지옥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그런 성격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다음에 좀 마음이 얘네들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 절망해서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쓰레기 우리는 이단 너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서에 이제는 달게는 거죠. 그래도 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분노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막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 거기서 뭘 받는 거예요? 조명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가 맞는 줄 알아요. 공의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의도 압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식으로 이들 가운데 표현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기준과 성찰이 있는 사람이 그럼 투데이에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가 해서 하나님의 조명받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 번째까지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통찰력 있는 사람들. 근데 제가 뭘 강조하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가요, 1번, 2번 안 되는 애들이 3번 하면요, 진짜 이상해져요. 세속 기준 쓰고, 숙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맨날 자꾸 조명 받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러시는 것 같아. 한 2년 하고 하세요, 그건. 레디 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결단과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성령 받았으니까 내일부터 조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숙고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조명이 받아야죠.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바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명만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조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이상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귀신의 예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조명은 있었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었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그럼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면,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같은 시험 문제를 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험을 풀어요. 1번 문제가 나왔어요.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답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함수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 이제 함수 문제가 나왔으면요, 하나님은 함수가 뭔지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4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쵸?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 이거의 답이 뭐예요? 이건 말이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공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쉬운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의 예제를 한번 얘기하죠. 그럼 이제 이걸 풀어보자라고 풀어보죠. 그럼 얘는 어디서 생각을 놓쳐? 함수란 할 때 놓쳐? 왜? 내가 원하는 건 1, 2, 3, 4번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함입니다. 함. 함 들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예요. 왜? 1이나 2나 3이나 4로 시작해야 되는데 함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통찰력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 공의와 정의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조명만 받으려고 하는. 아, 이게 뭡니까? 그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한테 함께 조명해 주셔도요, 여러분들 그 답을 답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편하고 잘 사는 게 기준이에요. 그럼 뭐가 답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답이, 뭐가 답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들 마인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삽니까? 예요. 하나님께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답을?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는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겁나 안 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답이야? 이렇게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날 이상한 대로 인도하시네? 답이 답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때부터는 서로 어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치십니다. 1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이 회사, 여기선 저 여자. 이 상사한테 잘 보이고, 이 상사 친하지 말고. 지금은 집에 가야 할 때, 지금은 회식에 참여해야 될 때. 여기서 네가 이 노래를 불러. 시라노 연애 조작자는 아니에요. 첼로를 들고 45도 각도로 서서 비를 바라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하세요. 조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설명들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요. 1번, 2번이 있어도 조명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그 공의와 정의를 이 상황에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답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요. 1번, 2번이 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자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난 기도해도 주의 응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앞부분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로 거의 얘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으로 뭔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 때에는 거의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영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공의의 사람, 통찰력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칭찬을 들어요. 아, 목사님 되게 통찰력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가 되게 좀 꺼려졌어요. 왜? 여러분들 속으신 거예요. 그건 통찰력이 아니고 그냥 은사죠. 은사예요, 그냥. 전 말을 잘해요. 은사예요. 주신 은사를 제가 갈고 닦았습니다. 갈고 닦았어요. 말을 잘해요. 다행이죠. 말하는 게 직업인데 말을 잘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깨어있잖아요? 말 잘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면 여러분은 잠듭니다. 이 내용, 이 진리의 내용을요, 진짜 지루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말을 잘하는 건요, 내 진리의 내용의 그 진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들었느냐, 깨어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요, 들어줄만 합니다. 그쵸? 하지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국문과 출신이라 우선 거기에 감각이 있어서 여러분 그건 저만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 하잖아요. 저 여기서 월급도 받고요. 저 전문직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제 기능이죠. 은사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잘하시면 제가 조금 불편해져요. 다 나처럼 그래봐. 돌아가면서 설교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 월급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요. 통찰력은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인생을 판단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인생을 결정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통찰력은 은사가 아니에요. 통찰력은 성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르는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중요한 항목에서 내가 그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통찰의 미성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지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통찰의 은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을 통해서 지금 별거 아니야 보이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통찰력에 대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서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었지 결혼, 취업 그리고 내가 그때 어디를 가기로 결단한 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요 그렇게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오른쪽 왼쪽에 대한 선택점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결정들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일매일 하시고 있는 그 결정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 인생의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3년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4년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매일 아침 선택하는, 매일 밤 선택하는, 기도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 선택들, 그 선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한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 선택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은 인생의 급박한 상황에서 한 번의 선택이보다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해왔던 3, 4년의 선택일 때가 훨씬 더 크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통찰을 가지시고 오늘의 선택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 그래, 내가 통찰력을 갖고 어느 시점에 내가 그냥 직업의 문제에서 결혼의 문제에서 육아의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그때 잘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의 통찰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찰로 선택하면서 작은 결단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찰의 은혜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핸드폰이, 이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전 GPS가 지금도 신기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아니야. 인공위성이. 신기하지 않아요? 난 신기한데? 안 신기하구나. 난 늙어서 신기해요. GPS를 잡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공위성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가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을 수신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최첨단 기계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폰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께 위치를 잡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쵸? 위치를 잡아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위성이 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위성이 나를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내 위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삼각측량입니다. 인공위성 세 개가 포인트가 되어줘서 그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준점에서 몇 미터, 이 기준점에서 몇 미터, 이 기준점에서 몇 미터니까 넌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위성이 필요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고. 지금 내가 있는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인지는 전체적인 통괄적인 인식, 숙고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기준, 위성이 잡히고 두 번째 숙고, 지도가 잡히면 그 다음에 내가 조명 받으려고만 한다면 내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반복적으로. 쉽게 반복적으로. 이걸 한국인은 위대해서 이걸 부르짖는 영성 하나로 뚫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위성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한 40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한 40일 밀어붙여요. 그러면요, 뚫립니다. 그럼 뚫려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OST식으로라도 답이 나와요, 일단은. 그렇죠? 그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할 때 인도받고 일상적으로 인도를 못 받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세대는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시는 여러분, 그걸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요. 그거 하는 걸 지금처럼 웃으시려면요.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해야 그걸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걸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걸 존경하는 건 전 좀 초라한 것 같아요.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동감의 사람은 설교가 따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직면의 사람은 도전적이고요. 지성의 사람은 조금은 냉정하겠죠. 하지만요. 저는 이걸 너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똑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성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깨달음을 말미암아 내가 10년을 바라보면, 5년을 바라보면, 3년을 바라보면 내가 바른 선택들을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다른 삶이 있는 그것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른 기준으로 바른 선택들을 쌓아갈 때 그것이 몇 년이 쌓여서 있는 내 안에 변화된 삶, 그 통찰력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있게 그 많은 은사와 그 많은 부흥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단이 안 되냐는 소리를 듣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건 통찰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 그냥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준을 쓰고 계십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나랑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가장 뿌리 박은 기준은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뿌리내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것이, 변화된 사람이고 싶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고 싶다는 것이 내 견해가 아니라 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얼마만큼 뿌리 박혔는지 돌아보시고, 내 안에 쓰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기준이 지금 당장 바뀌진 않지만 주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돌아보시며 기대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묵상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